커뮤니케이션 이해총사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뉴 미디어 이론. 저는 이 책을 쓴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재현 교수입니다. 머릿말. 인간 확장을 실현하는 뉴 미디어 세계. 맥클루언, 미디어의 이해 50년. 마샬 맥클루언이 1964년 미디어의 이해를 출간한 지 올해로 거의 50년이 되었다. 맥클루언이 이 책에서, 아니 그의 전 저작에서 던진 질문은 미디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맥클루언은 미디어의 이해 서문에서 미디어 발전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지난 3000년 동안 세분화와 기계화의 기술을 통한 외파 끝에 서구 세계는 내파하고 있다. 기계 시대 동안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공간적으로 확장해왔다. 전기 기술 시대에 접어든 지 1세기가 지난 지금 다른 행성은 차치하고 최소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소멸시키며 우리의 중추신경 체계 자체를 전 지구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매우 빨리 인간 확장의 최종 국면, 즉 인간 의식을 기술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현 시점에서 현재의 미디어 발전 단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읽더라도 맥클루언의 이런 언명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최소한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인 50년 전과 다양한 미디어가 일상화된 지금을 비교하면 미디어 환경은 크게 달라졌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미디어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진, 축음기, 영화, 타자기 등이 등장한 19세기 이후 두 번째 미디어 폭발 시대라 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 책은 뉴미디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맥클루언의 답을 하고자 한다. 뉴미디어의 새로움, 연속과 단절. 뉴미디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에 앞서 뉴미디어에서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할 것 같다. 일반적인 용법에서도 그렇지만 새로움이란 상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시대에 따라 새로움이 새롭게 규정되듯이 사회에 따라 새로움은 달라진다.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새로운 미디어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맥클루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인 전기 미디어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미디어가 아니다. 새로움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는 이런 입장을 상대주의라 부를 수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새로운 것 같지만 공통적인 속성이 관통하고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 입장도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인 양 입장 중에서 스티븐 홀츠만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는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를 차용하는 재목적화가 뉴미디어의 초기 발전 단계에서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중국에는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목적화는 친근하지 않은 영역에 안전한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는 과도기적 단계다. 우리는 오래된 표현 세계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표현 세계를 발견해내야 한다. 도로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재목적화는 심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다. 이와 달리 제이 데이비드 볼터와 리차드 그루시는 홀츠만과 같은 상대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뉴 미디어에서 새로움은 없다라고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새로운 미디어에서 새로운 것은 기존 미디어를 개조하는 독특한 방식, 그리고 기존 미디어가 새로운 미디어의 도전에 대응하여 스스로를 개조하는 방식에 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새로운 것은 텔레비전, 영화, 사진, 그리고 회화를 재매개하는 독특한 전략들에 있다. 재매개로서 재목적화는 디지털 세계의 독특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독특함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뉴미디어에서 새로움에 대한 입장은 역사 서술에서 해묵은 논쟁의 주제인 연속론과 단절론의 또 다른 표현이다. 프랭크 웹스터는 정보사회를 보는 거시적 사회 이론들을 연속론과 단절론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새로운 미학의 출현을 확신하는 홀즈만이 단절론을 대변한다면 뉴미디어에서 새로움은 없다고 단정하는 볼트와 그루시는 연속론을 대변하는 셈이다. 맥클루어는 기술결정론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상대주의적, 단절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론 구성에서 연속론과 단절론, 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양자 모두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현재의 뉴 미디어는 과거의 미디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속성 또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해묵은 논쟁을 뒤로 한 채 간단치 않지만 양자 사이에서 뉴 미디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는 제3의 길을 모색하면서 뉴 미디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뉴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맥클루언의 후예. 뉴 미디어를 이해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단순히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론적 접근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터와 그루신의 책, 재매개와 마노비치의 책, 뉴미디어의 언어는 저자의 관점을 떠나 뉴미디어 이론서로서는 현대적 고전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맥클루언의 후예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의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맥클루언의 주장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맥클루언이 던진 미디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뉴미디어에 대한 통찰을 통해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책이 2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출간되었기에 첨단 뉴미디어,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뉴미디어를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뉴미디어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충분한 것 같다. 먼저 볼터와 그루시는 뉴미디어든 올드미디어든 미디어는 재매개의 미디어로 간주한다. 이들에 따르면 재매개는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표상,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차용하고 나아가 개선하는 미디어 논리라고 정의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들은 뉴 미디어에서 새로움이란 없고 새로움이 있다면 다른 미디어를 재매개하는 양식에 있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재매개는 두 가지 하위 논리에 따라 계보를 구성하는데 그 하나는 투명성의 비매개 논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이퍼매개 논리다. 가상현실, 디지털 그래픽 등의 뉴 미디어는 르네상스 사실주의 회화, 사진 등을 재매개해 투명성의 재매개 계보를 구성하며 다중적 윈도우, 사진 몽타주, 멀티미디어 CD-ROM 등은 중세 재단화, 장식장, 17세기 네덜란드 회화 등의 전통을 따라 하이퍼매개의 계보를 구성한다. 미디어를 재매개로 간주하는 볼터와 그루신의 미디어 이론은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하나의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와 맺는 관계를 계보적으로 읽어낼 수 있게 해준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미디어를 재매개의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그 미디어의 속에 들어있는 다른 미디어들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재매개 이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속론적 역사관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재매개 이론은 뉴 미디어가 디지털 시대의 고유한 산물이라는 이른바 테크놀로지 혁명 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로 재매개 이론은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를 더해준다. 이런 이해는 다른 미디어의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구상과 설계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마노비치는 뉴 미디어의 언어, 즉 양식과 관습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춰 단적으로 표현하면 뉴미디어의 언어는 20세기 미디어인 영화의 언어를 구현하고 있으며 과거 아방가르드적 실험이 뉴미디어의 보편적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뉴미디어가 보여주는 새로운 양식을 인터페이스, 조작, 환각, 형식 등의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책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 인터페이스에 대한 논의다. 마노비츠는 디지털 미디어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산물과 문화적 형식을 접하게 해주는 또 다른 통로, 즉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쇄물이나 영화와 같은 기존 미디어의 인터페이스를 차용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문화 인터페이스는 인쇄물 양식, 영화 양식, 그리고 컴퓨터 고유의 범용 HCI 양식이 결합되는 혼종적 언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트와 그루신 그리고 마노비치의 논의에서 이 책이 주목하는 것은 뉴 미디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구하는 주요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 3장과 4장에서 각각 재매개와 문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들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뉴 미디어와 인간 경험. 미디어는 이용자와 직접적인 접점인 인터페이스를 매개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를 인터페이스에 국한하여 이해하려는 시도, 특히 기술 중심적 접근으로는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통찰을 얻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기술 중심적 접근은 미디어를 가능케 해준 기술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정의하는데 공학적 정의는 그 대표적인 예다. 예를 들어 멀티미디어는 텍스트, 음성, 음악, 비디오, 그래픽, 기타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장치로서 컴퓨터의 역할이 증대되도록 한 것으로 정의된다. 또 다른 예로 가상현실은 이용자가 현실과 같은 3차원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투구형 고글과 망으로 연결된 의상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전자적인 환경 시뮬레이션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술 중심적 정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필수적인 테크놀로지의 존재 여부다. 조나단 슈튜어에 따르면 기술 중심적 정의는 가상현실과 같은 미디어를 보는 뚜렷한 개념적 분석 단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미디어마다 각기 다르게 제공하는 현존감과 같은 경험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차원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술 중심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경험 중심적 정의는 미디어의 기술적 요소들보다는 미디어 이용 내지 미디어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미디어 경험을 강조한다. 미디어 경험은 용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책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원격 현전, 현실 조작 장치로서 미디어, 미디어 레이어, 신체 규율 장치로서 미디어 등은 미디어 경험을 드러내는 주요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원격 현전은 인터넷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가능해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겪는 경험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원격 현전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의해 어떤 환경 속에 실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즉 환경에 대한 매개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원격 현전 개념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SNS와 같은 CMC 서비스에서 이용자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사교적 풍부함이나 실제감을 느끼고 사회적 행위자를 만나는 듯 원격 현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미디어 경험의 개념은 현실 조작 장치로서 미디어다. 굳이 현상학적 구성주의적 접근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미디어든 새로운 미디어든 미디어는 현실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미디어가 구성한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수용 과정에서 미디어의 구성된 현실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미디어가 현실 조작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뉴 미디어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현실 구성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 구성에서 뉴 미디어의 독특함은 최근 스마트폰의 증강현실 앱이나 위치기반 서비스 앱에서 보듯 물리적 현실과 정보적 가상성을 결합해 일종의 혼성현실 또는 혼합현실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 세 번째 미디어 경험 개념은 미디어 레이어로서 이것은 미디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저자가 특유하게 개념화한 용어다. 미디어 컨버전스 이전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명확했다. 그러나 기술적 컨버전스로 하나의 컨텐츠가 여러 플랫폼에 걸쳐 그리고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면서 하나의 컨텐츠를 보는 경우의 수는 무수히 많아졌고 이에 따라 미디어의 개념은 매우 모호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책은 미디어가 컨텐츠, 컨텐츠의 패키징, 플랫폼, 물리적 네트워크, 그리고 이용자 단말기 등 다섯 가지 차원에 각기 속하는 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결합이 기술적 계기가 아닌 경험의 계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지상파 프로그램이라는 컨텐츠는 주문형 비디오 방식으로 패키징되어 디지털 케이블이라는 플랫폼을 거쳐 유선이라는 물리적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용 텔레비전 수상기라는 이용자 단말기를 거쳐 시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말고도 매우 많은 시청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미디어란 기술적 요소들의 결합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미디어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는 신체의 규율이라는 미디어 경험을 통해 규정될 수도 있다. 미디어는 인터페이스와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를 규율한다. 이는 인터페이스가 특정한 상호작용 방식을 유도하는 어포던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우스를 통한 상호작용은 키보드만을 의존하던 상호작용과는 다른 어포던스를 제공하며 인터넷 기능이 없던 텔레비전 수상기는 키보드처럼 마우스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인터넷 기능을 사용하는 스마트 TV와는 다른 상호작용, 즉 신체와 감각기관의 관여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미디어가 신체기관과 감각기관의 특정한 움직임과 관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는 신체 규율 장치로 간주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디어는 단순히 인터페이스 양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술 중심적 관점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미디어, 특히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이라는 경험의 계기에 주목하는 경험 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이 재매개와 문화 인터페이스와 같은 인터페이스 측면에 주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섯 가지 개념을 토대로 미디어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디어의 시공간성, 멀티 플랫폼인과 시간 재할당. 미디어 경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미디어의 시공간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시공간성의 여러 차원들 중에서 미디어 경험은 시간적 행위이자 공간적 행위다. 즉 미디어 경험은 특정 시간에 특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이 책은 미디어 경험의 시공간성을 멀티 플랫폼인과 시간 재할당이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 멀티 플랫폼인은 미디어 이용자 또는 미디어 컨텐츠가 동시적으로 또는 비동시적으로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멀티 플랫폼인이라는 관점에서 미디어 이용을 추적해 관찰하면 미디어 이용자 또는 미디어 컨텐츠를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매핑할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 컨버전스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시간의 차원에서 미디어 이용은 시간의 진행에 따른 미디어 이용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복수의 미디어가 특정한 시간에 중복되어 이용되는 경우는 시간의 심화로 이해될 수 있다. 공간 차원에서 멀티 플랫폼인은 미디어 이용이 이루어지는 특정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가정, 직장, 이동공간과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동할 때와 같이 가상공간 내 장소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한편 시간 제할당은 하나의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되었을 때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 나아가 생활시간 패턴이 재편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기존의 미디어 대체 가설과 달리 시간 제할당 가설은 하나의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변화를 미디어 영역 내에서만 고찰하는 미디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생활시간 전반으로 확대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도입은 단순히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미디어 시간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학습, 노동 등 미디어 영역을 넘어 생활시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미디어 이용을 거시적 맥락과 연계하여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